아모스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빨리 다른 박치라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아모스서 말씀을 가지고 아모스의 그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점이 여럿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 예언자 전통을 들고 싶습니다.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거나 또 예배드리고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며 개인적인 위로와 축복을 비는 이 제사장 전통은 어느 종교에나 다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조금 다른 것은 민족 전체를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사회 정의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이 예언자 전통을 중시해 왔습니다. 구약 성서가 예언서를 품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예언자들은 다 하나같이 불의한 국가 권력에 저항하고 또 박제화된 그 종교 권력을 비판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신앙을 그냥 사유화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웃 종교 가운데서도 심지어 종교와 무관하게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거 이 땅에서도 이 왕권에 맞서 의롭게 살다가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 이 땅의 역사에서도 그렇고 사회정의 감각을 신앙에 빗에서 해석하고 전통으로 이어간 건 아무래도 이 이스라엘 역사만의 독특한 그 독특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고대 종교는요, 어떤 종교였냐면 철저히 국가의 종교였습니다. 권력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권력을 신의 이름으로 옹호해 주는데 이 종교가 사용되었습니다. 이집트 제국의 태양신 종교도 마찬가지였죠. 이 파라오는 태양신 라, 태양신 라의 아들로 여겨졌습니다. 그 이집트 제국에서 노예 살해하던 히브리인들이 이제 대탈출을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한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의 종교가 국가 종교이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흐름을 따라 어쩔 수 없이 왕국을 수립한 뒤에도 끊임없이 그들은 왕권에 저항하면서 자유와 해방의 평등 공동체를 지향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요, 바로 이 예언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보고 있는 이 아모스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이 아모스의 예언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놓여있는 이 영적인 상황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꼬집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만들어낸 온갖 부조리와 이 불공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메시지를 고스란히 전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아모스의 별명은 정의의 예언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솔로몬 왕 이후에 왕국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각각 유다와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 남왕국 출신이었어요. 남유다 출신인데 북왕국에 가서 예언활동을 했던 아주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당시 북왕국은요, 때를 아주 잘 만난 듯합니다. 주변 강국인 시리아가 신흥제국이었던 아시리아와 힘겨루기를 하면서 그들이 서로 세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그 어느 때보다 번영을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모스가 몇 가지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풀을 모조리 다 갉아먹고 또 거센 불길로 인해서 지하수가 다 마르고 이스라엘의 산당이 모두 폐허가 되는 그런 광경을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북왕국의 멸망을 이 아모스에게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아모스였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 아모스를 택하셨을까요? 아모스의 신분과 또 직업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어떤 이는 양을 치는 가난한 목자였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단순한 그냥 양치기 수준을 넘어서 대규모 목축업과 농업을 경영하던 부유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모스 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에 나오는 아모스 자신의 진술을 통해서 한번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모스가요, 남유다 사람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무렵에 북왕국에는 그러면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예언자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베델 성소에서 예언자로 활동하던 아마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비슷합니다. 아마샤 아모스. 이 사람은요, 말하자면 국가 공인 예언자인 셈입니다. 그런데 그 눈에 보기에 어땠겠어요? 이 북왕국에 올라온 이 아모스가, 남유다 사람 아모스가 어떻게 보였을지 넉넉히 짐작이 갑니다. 면허증 없이 운전하는 것처럼 여겨졌겠죠. 이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아라 겁박합니다. 나아가서 아모스의 예언 활동을 그냥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고 매도하기도 합니다. 이 아마샤의 이런 책망에 대해서 아모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14절, 7장 14절, 15절 말씀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말에는 맥락이 있습니다. 그렇죠? 맥락을 염두에 두면 말의 의미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아마샤 선지자에게 나는 양떼를 거느리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생계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는 뜻으로 우리가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언한다라는 당당한 자부심이 느껴지는 대답이기도 합니다. 자, 이 대답만 들었다고 우리의 의문이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베델에는요, 이 아마샤라는 공식 예언자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아모스 같은 평범한 사람을 예언자로 부르셨을까요? 그것도 자기 고향이 아닌 드고아가 아닌 베델까지 올라가서 예언하도록 명하셨을까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모스서 1장 1절에 보면은요, 당시 북왕국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통치하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우리가 알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문화를 퍼뜨렸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아닙니다. 이름이 똑같아요. 동명이인인데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요, 주전 787년에 즉위해서 748년까지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이 북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큰 부를 누리기도 했고 그야말로 황금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속은 어때요? 속은 병들고 있었다는 거죠. 나라가 너무 부하고 강해지니까 사람들이 물질적인 욕망에 휩쓸렸습니다. 그래서 부유층의 사치가 얼마나 요란했는지를 이 아모스서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상하상에 누우며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한마디로 뭐예요? 물질에 취해 있습니다.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습니다. 내일 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안녕 따위는 전혀 고려 대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이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신앙이 무너지니까 윤리도 무너집니다. 도덕적 타락은 뒤따라옵니다. 여러분, 윤리가 붕괴돼서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든든한 기초 위에 서 있지 못하니까 윤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문화와 세상 풍조가 우리를 강하게 휘몰아친다고 해도 신앙이 튼실하면 면역력이 다 막아줍니다. 그러나 신앙의 뿌리가 약하면 거센 욕망의 바람에 금방 꺾이고 마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쉽게 사치와 방탕에 빠져버렸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예언자들도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보루인 영적 제어 장치가 망가져버린 거예요. 베델의 예언자였던 이 아마샤가 아모스를 책망한 진짜 이유는 뭘까요? 그 진짜 이유는 자기 밥줄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예언자 노릇을 한다는 이 아마샤의 고발은 부지 중에 자기의 속내를 다 훤히 드러내는 말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할 예언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땅, 저 멀리 유다 땅 드고아 출신의 평범한 사람 이 아모스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을 참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풍요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풍요의 시기에 영적 비상이 걸린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도 일찍이 이 문제를 직시했던 것 같습니다. 물질이 사람을 타락시킨다고 꿰뚫어 보았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말씀일 수도 있지만,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 톨스토이의 단편 작은 악마와 빵 조각은 물질주의를 경계하는 탁월한 지침서가 될 수 있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작은 악마가 있었습니다. 이 작은 악마는 착한 농부를 시험에 빠뜨릴 계략을 꾸몄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빵을 훔쳐서 농부의 입에서 험한 욕설이 나오도록 하려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농부의 반응은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할 수 없지 뭐. 굶는다고 죽기야 하겠어. 누구였든 간에 이 빵이 필요해서 가져갔겠지. 아,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군. 이 착한 농부는 가난하지만 인정이 많고 낙천적이었습니다. 작은 악마의 보고를 받은 마왕은 화가 치밀었습니다. 너 이런 일을 이런 식으로 하면 너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져. 너 3년 안에 그 농부를 타락시키지 않으면, 이기지 못하면 너를 성수에 처박아서 죽게 할 거야. 이 고심 끝에 작은 악마는 성실한 일꾼으로 둔갑합니다. 그리고 농부의 밑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첫 해에 이 작은 악마는 농부에게 습지의 씨를 뿌리라고 제안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 해에 가뭄이 들었어요. 다른 농부의 작물은 다 말라 죽었지만 이 작은 악마가 모시는 이 농부의 집만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해에는 산 꼭대기에 씨를 뿌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는 홍수가 났습니다. 아랫동네에 작물을 심은 농부들은 농사를 모두 망쳤지만 악마가 모시는 이 농부만 풍작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농부네 곡물들은 주체할 수 없이 많아졌습니다. 이 작은 악마는 남은 곡물로 술을 만들라고 제안합니다. 농부는 독한 술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도 마시고 또 친구들에게도 나누어 줬습니다. 자, 이제 이 착한 농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옛날의 착한 농부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가난한 이에게는 더 인색해졌습니다. 부유한 농민들만 불러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시는데요, 첫째 잔이 들어가니까 서로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온갖 거짓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자, 둘째 잔이 들어가자 서로를 욕하고 싸움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석 잔째에 술을 마신 농부들은 짐승처럼 변해서 서로 우르렁거리면서 상대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이 농부가 집으로 돌아갈 때 악마가 모시던 이 농부는 손님들을 빨리 내쫓으려고 밖으로 나왔다가 물웅덩이에서 꼬꾸라집니다. 더러운 물을 뒤집어 쓴 이 농부가 돼지처럼 툴툴거렸습니다. 이제 이 타락한 농부의 모습에 마왕은 놀랍니다. 그래서 작은 악마에게 물어봐요. 야, 너 어떻게 술을 만들었니? 아마도 첫 번째 잔에는 여우 피를 섞고 둘째 잔에는 이리의 피를 넣었겠지. 그리고 셋째 잔에는 돼지의 피를 넣은 게 분명해. 그러자 작은 악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에게 준 것은 풍요입니다. 그는 곡물이 남아돌게 되자 즐거움을 찾게 되었죠. 그래서 전 술을 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여우, 이리, 돼지의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피가 분출할 구멍을 제가 만들어준 것입니다. 마왕은 이 작은 악마를 칭찬하고 더 높은 위치로 승격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톨스토이의 우화를 통해서 물질에 한없이 약한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가난에 벗어날 수만 있다면 의리도 팔고 자존심도 팔고 또 양심도 팝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이 풍족해져도 정신은 각박해져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깔보고 심지어는 박해하기까지 합니다. 오늘도 작은 악마는 우리 곁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간사한 여우의 피, 또 포악한 이리의 피, 불결한 이 돼지의 피를 분출시킨 구멍을 내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물질 만능주의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덮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거룩한 언약을 맺고 구별되게 살았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족했습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심판 제목을 일곱 가지로 선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첫 번째,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넘긴 주에. 두 번째, 가난한 자를 신 한 켤레 값을 받고 팔아넘긴 주에. 세 번째, 힘없는 자들을 짓밟은 죄. 네 번째,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한 죄. 다섯 번째, 성적으로 부도덕한 죄. 여섯 번째, 우상을 숭배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은 죄. 일곱 번째,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걷어들인 그 돈으로 포도주를 사서 마신 죄. 눈에 띄는 건, 이 말씀에서 눈에 띄는 건 가난하고 이 약한 자들에 대한 불공정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곱 가지가 거론됐다고 해서 정말 그것으로 다 끝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죄를 지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총체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있는 1장에 있는 이스라엘 주변 일곱 나라를 향한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일곱 나라만 심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가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나라에 미칠 하나님의 진노가 이토록 크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자기중심적입니다. 아모스가 오늘 뗄 때 이방 나라들의 죄를 열거하는 것을 잘 들으면서 1장에서 이방 나라의 죄를 막 열거하는 걸 들으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내심 안도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렇지, 다른 나라 얘기지? 우리는 아닐 거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도 우리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남이야 망하든 말든 상관없어. 이 고약한 마음을 읽기라도 하듯이 이 아모스의 선고는 곧 북이스라엘을 향합니다. 이방 나라들을 그 앞에 세운 건 수사학적 전략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잘못이 이방 나라들보다 더 크다는 것. 그러니까 너희는 이 나라만도 못해, 이것보다 더해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도발이었습니다. 이 아모스의 예언들이, 아모스서에 등장하는 이 아모스의 예언들이 유독 마음을 찌릅니다. 우리의 삶에 정의가 없는 까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길은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라고 이 아모스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적어도 자기 주변에 억울한 사람, 굶주린 사람이 없도록 정의를 실천하며 사는 삶이 성도의 참된 경건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역시 그와 같은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성도가 물질의 눈이 멀지 않았다는 증거는 곧 나누고 베푸는 삶에서 드러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거룩한 삶이란 여전히 멀어 보이고 속된 삶에 잠식되어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작은 악마의 계략에 쉽사리 넘어갑니다. 우리는 내 집 앞으로 지하철역이 들어오기를 은근히 바라고 메가시티, 아니 뉴시티라고 하더라고요. 그곳에 우리 씨가 포함되어 집값, 땅값이 오르기를 내심 기대합니다. 자연 생태계가 죽든 말든 내 삶이 편리한 게 우선이고 지구가 망하든 말든 경제 성장이 무한히 상승 곡선을 그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대하는 그날이라는 것은 아모스가 선고한 절망의 그날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샤가 선포한 그날, 이 번영이 영원하리라 라는 그런 희망찬 예언에 우리 영혼을 다 내어줍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주님은 아모스를 보내십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눈먼 사람들의 죄를 낱낱이 파헤쳐서 멸망을 선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비범한 사람이 예언자로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시대의 길잡이가 됩니다. 이 정의가 실종된 시대에 제2의, 제3의 아모스가 많아야 합니다. 이 아모스서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인데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 하나님의 부름에 예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갈 때 병든 세상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아프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세속적 향락에 빠져있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곧 우리들의 모습과 같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시대에 평범한 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한 사람 아모스를 불러내어 진노를 선언하십니다. 아모스 말씀에는 회복의 말씀이 없습니다. 진노의 말씀, 멸망의 말씀만이 있을 뿐입니다. 정의가 빠진 사랑, 사랑이 빠진 정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주여, 우리도 아모스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2, 제3의 아모스가 되어서 하나의 물줄기가 되어서 이 땅에 공의가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날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